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100%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협력하는 일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정설을 믿는 분들도 그 사실은 결국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한다, 선택한다 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굴복입니다. 굴복. 근데 굴복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복이죠. 항복. 근데 어디까지냐? 무엇을 굴복하란 말이냐? 어떤 것을 항복하는 것이냐? 우리가 드리는데 어디까지 드리는 것이냐? 우리의 그것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생애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굴복해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살아있는 제사, 우리 몸을 다시 말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태운 것이죠. 그 번제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 제도에서 드리는 제물 드리는 제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이두 가지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mandatory 반드시 해야 하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거룩한 물건이나 남의 이웃의 그 소유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망가뜨렸을 때 근데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갚아야죠. 변상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00%를 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 얹어줘야 합니다. 120%죠. 120%를 얹어서 변상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뜻하거든요. 속죄를 드린 다음에 이 번제를 한꺼번에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용서 받으오니 하나님 이제 내 생애는 주님의 것이고 난 주님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칩니다. 내 생애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 전체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체를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바친다는 뜻이 번제,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엄숙합니다. 그렇죠? 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엄숙합니다. 어떤데 가만히 생각하면 죽는 게참 쉬운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죽기 전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못다한 거다 하고 다주 앞에 드린 다음에 딱 죽으면 될거 아닙니까? 죽는 것은 제가 볼땐참 쉬워요. 죽으면서 헌신한다. 뭐, 그건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산다는 것은 엄숙합니다.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 것처럼 오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죽는 것처럼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굴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회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깨끗한 심령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제사죠.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엄숙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또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산 제사로 우리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다 바쳐진 경험, 전적인 굴복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지 않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섞여 있으면 그런 거 섞여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또 아는 어떤 부분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린 주님의 것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어느 정도 따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질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뜻대로 하는 자들이 참 적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전적인 산 제사로 바치는 경험이 없으면 주님의 그 깨끗하고 선하신 뜻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주 끝으로 가고 갈 때 맨 마지막에 파인 라인이에요. 맨 마지막에 아주 가느다란 정말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 가운데 있던 좀 타협하는 자들도 가라지로 전부 다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서 정말 주의 백성이 누구며 주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인지 정말 자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면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자인지 아닌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지 아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성령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기 몸과 생애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왕국의 백성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돌 위에 예수님의 돌이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돌이 우리에 떨어지면 우린 죽고 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깨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깨진다.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머리로 예수님의 반석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상, 내 계획, 내 소원, 그렇죠? 이런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선택, 그걸 들이받아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산 제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 여기 보면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위에 사는 것 같고 어떤 주의 말씀의 원칙하에서 내가 일하는 것 같고 영혼 구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굴복된 전적인 경험이 없으면 필경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길인데 올바른 길인데 마지막은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하고 자세한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굴복이 전적이어야 합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선택,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으면 그게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선택을 가끔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야 주님께서 우리 생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인 마음에 굴복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주님의 뜻이 내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의 길은 분명치 않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내 모든 정성과 동기가 내 계획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진리대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굴복되어서 주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 전적으로 깨어져 버린 그런 삶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내 생에 가는 길은 분명치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내가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소원,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내가 놓지 못하는 거, 내 우상, 내가 그냥 붙들고서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마음이 욕심이 있으면 주님의 깨끗하고 순결한 하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시고 어떻게 어떤 작품으로 나오게 되길 원하시는지 안 보입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개인들의 욕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대로 가게 되지 그거 안 보입니다. 그 음성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서 나는 어떻게 살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으로 차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조용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 분명하려면 우리 자신의 전적인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져 있는 마음에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하죠. 성령이 충만하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어떤 권능으로 충만하고 계시로 충만하고 어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파워가 충만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충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업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뭐 뜨끈뜨끈하고 마음이 뭐 불이 타고, 이것보다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IP 애드레스가 정확해야 그 우리가 얻으려 하는 곳에 우리가 거기 그것으로 안내를 받아서 거기 가죠. IP 애드레스가 정확해야 돼요. 그 주소가. 예?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스펠링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sostv.net가 정확하게 쳐져야 거기 들어가요. IP 애드레스가 한 자도 틀리면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전적인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아람왕 벤하닷이 주위에 있는 군소 국가들과 민족들과 왕들 30명들의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걸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항복 조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이 정말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 항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항복 조건을 내세우는데 왕은 물론이고 친척들이고 가족들이고 부인들이고 자식들이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모든 땅이고 모든 비즈니스고 모든 음식이고 뭐 몽땅 다 내놓으라 이겁니다. 몽땅 다 전부 종되고 예? 뭐 추수한 물건들은 다 가져가고 땅도 다 이건 완전히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기가 막힌 항복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치른 다음에요. 이제 종전협정을 할 때 북쪽에 있는 그랜트 장군과 남군의 리 장군 사이에 종전협정을 맺습니다. 이제 남군이 항복하는 것이죠. 그때 이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북군의 대장이고 한 사람은 남군의 대장으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했죠. 전쟁했는데 63만 명의 군인들이 죽은 다음에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수많은 양민들이 참 피해를 당하고 예? 수많은 밭들이 폐허되고 그러한 참 기가 막힌 그런 손실 이후에 드디어 북군과 남군이 이제 종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정을 맺는데 북군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때 남군이 이겼으면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 지금까지 갔을 것이고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로 북군이 승리하고 이제 그 종전을 하는데 그때 그랜트 장군이 리 장군에게 항복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참 자비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있던 남군 2만 5천 명에게 다 먹을 것을 주어라. 굶주린 그 정말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군인들한테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수업과 먹을 것을 다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항복하는 군인들에게 차별 베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항복하는 남군들에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 미합중국의 시민으로 계속 살 수 있으며 집을 건축하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이전처럼 돌아가라고 또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각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집과 땅들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만 다 내려놓고 그것만 다 환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열심히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것은 자비스러운 항복 조건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이젠 주님 위에 살겠다고 굴복하고 항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주시는 조건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의 백성되고 내 아들과 나의 딸 되는 것인가? 라고 내놓으시는 주님의 항복 조건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젠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결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용납하고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항복 조건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잠언 23장 26절을 읽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무엇을 주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을 내가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제 내 길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명령과 주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뜻입니다. 시편 119장 2절 시편 119장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따라가고 굴복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명령과 뜻과 진리를 즐거워하며 따라가고 지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이 무엇입니까?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 전부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리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 다 굴복하고 다 드린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다 드리면 난 죽는다. 난 세상에 이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이제 난 노예고 매일 주께서 하라는 것만 내가 싫지만 억줄 따라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온 마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복해라 굴복해라 할 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굴복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전심을 드리는 것인데 온 마음을 굴복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말씀 또 하나 읽어보십시다. 요엘 2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말씀했어요. 마음.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육체에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속에 할례를 받으라. 우리 마음의 전적인 굴복입니다. 마음의 전적인 굴복. 여러분, 사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Something is wrong with you.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남편, 내 아내 어떨까? 예?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는 있죠.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속이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주님이 모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주 앞에 헌신에 굴복하고 드린 산 제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었어요. 폭풍이 일어나서 불 때 그때 그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갑판에서 모라밴 교인들 몇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얼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저것이 없는가? 난 목사여 교수인데 왜 내게는 저런 평안이 없을까? 죽음에 대한 평안이 없을까? 그는 돌아와서 그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생각이 was haunting him.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이후에 그는 저 앞에 전심으로 굴복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굴복. 전적인 굴복.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린 사실을 내 영혼과 내 속사람은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게 더 변화되어야 할 품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께 속이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은 주 앞에 다 드려지는 것을 내 마음이 증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하나님 만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굴복은 전적인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대가가 클지라도, 버리고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심이나 자기 자신의 뜻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면 바로 이 문제에 걸려서 자꾸 전전 긍긍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할머님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하시는 할머니예요. 목사님, 아유, 어떻게 또 전화하셨습니까, 할머님?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 전화를 목사님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엔 무슨 감동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저한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 집회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난 이렇게 수십 년, 아니 일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어오지만은 그 적은 가정 모임에 가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참 거기 모여있는 그저 한 뭐 30한 여명 될까요? 적은 가정 모임인데 거기서 가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떤 가정 모임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더래.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를 금방 왔어요. 목사님. 근데 한 사람이 간증하면 또 한 사람이 간증하고 또 한 사람이 간증하고 다 울먹거리고 다 울고 다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의 설교 DVD를 들었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도 참 감화돼서 우리가 참 눈물을 지으면서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가 간증이 시작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한 명 한 명 간증하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그건 자기가 볼 때 그게 하늘이지 어디가 하늘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굴복한 마음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굴복한 마음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고 그 속에 예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권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심령들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내가 깨워져버린 경험이 나의 것이 산산조각나버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다 깨져버렸는데 내가 없어요. 근데 네가 어디 있어? 네 주장 어디 있어? 네 계획이 어디 있어? 다 깨져버렸는데요. 그게 굴복이에요. 다 깨져버렸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나는 박살이 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굴복하면 죽을 것만 같이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복한 후에 오는 불이익, 고통, 그것도 대가가 아무리 클지라도 감수한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굴복입니다. 굴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굴복은 항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이란 말 잘 쓰죠. 종. 목사들한테 말할 땐 그것도 좀 종이라니까 좀 그러니까 종님 그러고 아니 종이면 종이지 왜 종님이냐 그러니 종이라니 제 종님들 종님 저는 그거 좀 이상해 님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종인데 예? 거기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저 앞에 다 꺾으면 그만일 것만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생을 인도하시죠. 우리 생애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은 조금 깁니다. 아, 거의 한 두 페이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걸 다 쳐서 적으라고 했어요. 여기 화면에 계시는 분들은 제 소리도 듣고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지금 계속 읽으실 것입니다.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제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이 굴복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영감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명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글을 읽으면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글을 몇 마디 딱 읽으면 우리 뇌리에 딱 와서 박히고 이해가 되고 정립이 돼요. 정립이 돼요. 전 그래서 영감적인 글을 좋아합니다. 신학자들의 글보다 성경 추석보다 전 그런 책이 있으면 전 그런 글을 좋아합니다. 이 책은 자, 늘상 읽어드리는 The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이라고 번역됐어요. 네? 중국말로 번역은 역대의 원망, 원망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 같지만 소원하는 원자에 소망하는 망자예요. 그래서 중국말에는 원망의 원망. 근데 원망이 우리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 뭐 원수 원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원망할 원자죠. 예? 뭐 탓할 뭐 원자 그런 거 말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소망이란 말이에요. The desire of ages. 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이 책 330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집약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심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곤고하게 된다.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진다. 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세상의 살이 자체가 힘든데 거기다 뭘 얹어요? 양심의 가책과 집과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얹어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왜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이 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받으라고 그들을 초청하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아, this is true. 정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불안, 초조가 생기면 믿음이 없어져요. 확신이 없어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진실입니까? 근심.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난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별하별 고난들이 다 생겨요. 아, 고난이 아니라 별하별 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려면 평탄한 길이 생겨요.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한 평탄한 길이 생겨요.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구속은 한번 영생을 받기 위해서 땅 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은 뭐다? 우리의 생애의 과정이다. 살아가는 생애다. 진리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 받으면서 어떤 때는 잘못하다 실수해서 콜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회개하고 또 서서 주님의 길로만 가는 매일매일의 훈련 과정이 구속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굴복을 해야 내 생에 있는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굴복해야 주님의 길로 따라가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요. 구속은 과정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아, 정말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요, 그 순간은 기분 좋았죠. 이왕 칭찬받으면 좋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때만 잠깐 반짝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는 것이 없어져요. 또 어렵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지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인격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합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경험이니까. 구속은 진리의 과정을 통해서 갖는 경험이다. 과정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가장 심한 박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올바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올바른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굴복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야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를 배우려 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과시하거나 유명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열성을 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비례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심지를 더 거룩하게 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에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참 부담 때문에 근심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도 무엇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모세가 하나 빠졌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하고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히 하리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기별이 전해졌다. 아, 굴복하면 평안이 있어요. 굴복하면 뭐하게 돼요? 주님의 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그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페라그룹 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평강과 평온함은 같은 말 같은데 두 번 썼네요. 평강과 평온함. 이것은 영어로 peace and calmness. Peace and silence. 조용함과 평화를 우리가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사람의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쉬임이 있다. 주께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장군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의 품성과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할 것이니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를 목욕시킬 때 발버둥 치면, 굴복하지 않으면, 부모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목욕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께서 우리 성품을 꼴지우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굴복해야 합니다. 이 굴복은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그 속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패러그럽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책 시대 소망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온 마음을 드렸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죠. 전적인 굴복. 전적인 굴복.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이렇게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가 뭐냐 말이에요. 굴복. 전적인 굴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 그냥 다 가지고 있어라. 너희 사는 삶 다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이제부터 내 마음을, 전적인 내 마음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말씀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온 마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것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뒤에 감추고 유보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번제로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마음을 다 주 앞에 묶어서 단 위에 얹어놓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간합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항복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